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라오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성명 초안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보, 그리고 자유항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은 또 일부 정상들이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늘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라오스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정 안에서 개방적이고 활력 있고 경쟁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을 진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상스러운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본래 예정돼 있던 두 정상 간 회담은 취소됐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젯밤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만났으며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최근 마찰은 필리핀 정부의 강경한 마약 단속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이래 마약 밀매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 2천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미 해군 P-8A 포세이돈기에 3m 이내로 접근했다며 이 같은 위험 상황이 19분간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당시 미군 항공기는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비행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고 오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NBC 방송이 주최한 안보 포럼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러시아와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의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ISIL 소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별도로 참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은 실수였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를 지지했었다며 그는 과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기를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입이 전달에 비해 1.5% 오르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1,385억 달러로 7월에 비해 소폭 오르면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1,906억 달러로 줄어들어 중국의 내수가 증가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내수 증가는 세계 경제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도 바로 근처에서 맞불 시위에 나서는 등 양측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 경찰 수십 명이 투입돼 양쪽 진영을 갈라놓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한 북핵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중개인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에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을 포함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미터 아래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결의하는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막을 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8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북핵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외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역내 최고 전략 포럼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또 북핵 폐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김정일 정권 18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실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불과 4, 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청와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이번 특별 성명 채택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정상들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특별 성명 채택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모두 부담이 되는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G20회의 중간에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특별 성명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세안은 이와는 별도로 8일 의장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비엔티안에서 10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올해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에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에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정상도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2월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후 미국 또 한일 간 대북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두 나라 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 심화와 자멸뿐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자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 두 나라 간의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 지도층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하원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가 개원한 둘째 날 전격 처리된 것입니다. 이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15분간의 지지 발언 뒤 구두 표결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북한이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단결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이 불량 국가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한일 삼각 공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매세먼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결의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점점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동맹인 일본, 한국과 더불어 영내 안정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세 나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순방하면서 가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 회동 결과를 좀 분석해보고요. 또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곤 교수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4대 강국들과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가진 첫 정상회담이라서 이제 그 결과에 그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회담 결과를 어떻게 총평을 하십니까?
예, 저는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던 회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한국에서 발표한 이후로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에 관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색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사드 배치의 원인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조건부 배치론, 즉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
한국의 입장을 정하고 동시에 중국도 물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에 밝혔고 또 서로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양국이 이런 갈등이 더 벌어지는 것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또 갈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양국 지도부들의 입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중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안을 한 건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한중 간의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즉 한국의 입장을 설사 중국이 이해하더라도 더 큰 그림에서 즉 글로벌 레벨과 지역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드가 배치된 당사국인 한국과 또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위해 다시 협력을 가일층 높여갈 수 있다라는 점에 한국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은 현재 북중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미중 3자 회담은 북한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도 이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양국 정상이 짱 억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동맹국인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 확장 억제, 핵우산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북핵을 불용하겠다라는 강한 억제력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장 억제라는 부분은 동맹국을 핵우산,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까지 동원해서 미국이 본토 방어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확장 억제 부분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그리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강한 억제력을 가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또한 북한의 제재에 관해서 이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 한미는 동맹을 중심으로 강한 억제력을 일관되게 미래에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간접적인 압력을 넣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 압박 국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특히 이제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힘을 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과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계속 동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들은 계속 이제 제기돼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4강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 내 사드가 배치되는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이유로 반대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국의 안보 이익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또 군사 안보적인 우려는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줄여나가기로 한 점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전략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러 관계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의 우려를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또 이런 문제를 미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마당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견 차이는 있지만 한국, 중국, 러시아 또한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북한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미국 정상들이 각각 이제 회담을 하는 동안에 역시 미사일 발사 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예, 북한은 크게 두 가지의 그 방향으로 자신들의 나갈 길을 검토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재 국면을 탈피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북한은 제재에 대한 시각 차이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이견 차이가 커져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은연중에 바랬을 겁니다.
네.
하지만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이번에 다자회의를 통해서 이견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도 얘기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5개 북한의 주변 5대 관련국들이 모두 비핵화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 국면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압력이 있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회유하고 또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즉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신들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번 G20 기간 동안에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 등이 이런 북한의 향후에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최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4강 정상회담 그 의미와 또 앞으로 이것들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0여 개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서울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당국자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 민간 전문가는 이 사드 배치로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 시어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 부차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통해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억지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8일 한국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서울안보대화 SDD 본회의에 참석해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국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사드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은 완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이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아울러 미국은 안보를 지키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침략 행위를 억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핵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를 가진 이웃 국가와 마주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 전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지 않게 그냥 둬선 안 된다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아직 닫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중국인민대 스인홍 교수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분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인홍 교수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양적, 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군사력 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인홍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따로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전략적 고려 아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중 관계를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한 아흐메트 위짐지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한 국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s suspected of possessing
위짐지 사무총장은 북한이 OPCW 가입국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이 고도로 발전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엔 현재 192개국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공표된 화학무기의 93%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 위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올 들어서만 9번 채택됐는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성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추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번 언론 성명에 동참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성명이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to say that these types of condemnations are useless. They do help build a momentum.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계속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퍼 부회장은 비록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몇 차례에 걸친 안보리의 강력한 비난이 유엔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992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 역시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eries of statements form a kind of an evidentiary base to support.
잔우지 대표는 언론 성명이 추가적 조치를 명시한 만큼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은 안보리의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생 목적 아래 계속되고 있는 북중 간 석탄 수출을 끊는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또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사실상 하루 만에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성명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번엔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반복되는 언론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it shows that to the critics of th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that contrary to their predictions, China, you know,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 언론 성명에 동의한 사실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언론 성명의 강력한 추가 조치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것은 추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만큼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단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오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중개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품 입수를 막기 위한 국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북한의 물품 조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일부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과 짐 월시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이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대북 제재의 허점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가 북한 당국의 일부 불법 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중국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 민간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보다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왔습니다. 중개인들에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 거래를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개 인력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했습니다. 또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활용하는 횟수도 늘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계속 북한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 제재가 불법 거래를 막는 긍정적 영향도 미쳤다며 중국 내 규모가 큰 금융업체들의 준법 문화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치를 여러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법을 보다 투명하게 준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미사일 부품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재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11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업체들을 추적하고 중국 내 민간 업체들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불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의 제재 이행 개선, 해외 북한 대사관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강화,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량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주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소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북한 무역회사들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각국에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comply with UNSCR 2270.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 세 곳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이들 나라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UN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고려항공 여객기에 재급유를 위한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2270호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핵무력 고도화 능력을 과시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히며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6개월 동안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을 비롯해 무수단과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순한 수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략적 도발을 잇따라 감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는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 고도화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박사입니다.
핵능력을 갖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갖겠다. 그런 능력을 사실 대외적으로 과시해갖고 비핵화가 아니고 이제 핵능력과 관련된 뭐 자기들에게는 핵군축이라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핵과 관련된 일천미의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략이 바뀐 거죠.
국방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 협상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 내 사정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규정하고 동방의 핵대국이 되기 위한 핵능력의 질량적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기간 동안 핵 보유국 지위의 헌법 명기와 핵 전략 완성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의 발전 수준을 감춤으로써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위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이어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총괄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어떤 최대 업적으로 선전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업적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으니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아주 불법적인 걸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유지해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북 제재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도 지난 3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다섯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은 유사시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막는 데 동원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국방연구원 박창건 박사입니다.
이제 무수단이 사정거리가 길으니까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만약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은 주일 미군이라든지 괌에서 지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든 그쪽을 공격하겠다.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뭐 일본을 뭐 동경을 공격하겠다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 그런 동맹 이간질이라고 하죠. 동맹의 지원을 끌어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용어 동맹 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일단 하나 쓰는 것이고요.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공개 시험 발사를 거치면서 기술 수준을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SLBM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SLBM의 실전 배치를 위해 SLBM 추가 발사와 핵추진 잠수함 등 신형 잠수함 건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박사입니다.
전술적인 성능을 발휘할 때 방어 돌파 능력을 따지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지상 배치나 공중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고 중간에도 탐지 가능하고 SLBM은 수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또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는 이동식이니까 그래서 방어하기가 좋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잠수함을 그 개발하겠죠. 예, 큰 걸로 수량을 늘려가지고 발치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SLBM 발사 직후 핵 보유국 전열에 들어섰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병기화 사업과 사변적 행동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핵무기 병기화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소형화와 경량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자신들이 한 만큼 우리가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소형화나 경량화라든가 파괴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겉으로 드러낼 수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제 핵실험을 통해서 결국 실험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업그레이드돼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서 또 그 핵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이와 함께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핵탄두 폭발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공조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핵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 협력 의혹을 받았던 북한 기업과 거래를 끊었지만 이 기업이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을 건설했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7일 VOA에 두 나라가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샘 누조바 나미비아 초대 대통령이 지난달 리스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전통의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7일 리스용 부위원장의 나미비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조선노동당과 정부와의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리스용 부위원장과 나미비아 고위 관리들과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미비아는 외교관계에서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며 국제법과 조약 의무를 중시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미비아는 핵 비확산과 핵실험, 군축에 관한 목표를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원칙을 옹호할 것을 권하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가 평화와 개발을 목적으로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역시 완전히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나미비아와의 군사협력설이 제기됐던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계를 끊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를 준수하는 차원이고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제의 북한 기업들이 나미비아의 국립영웅묘지, 의사당, 독립박물관, 국방부 청사 건설에 관여하긴 했지만 탄약공장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시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7일 발표한 주의보에 북한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의 제한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총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6년 연속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 역시 이 조치에 맞춰 1년에 두세 차례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년 함께 이름을 올리던 이란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조치 국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북한은 유일하게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관련된 내용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군요.
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가 나온 이면에 이 소녀상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한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시행을 노력을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소녀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는 소녀상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관련 소식이 자세하게 전해지면서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지적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소녀상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12월 28일 합의 당시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당시 합의 발표 내용 그대로다. 이게 이제 한국 외교부 입장인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민간 단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뭐 철거하라 마라, 이전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합의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똑같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어렵게 만난 그 자리에서 거론된 소녀상 문제에 왜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침묵을 했느냐, 또 회담장에 배석한 일본 관리가 박 대통령의 말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 혹시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소녀상과 관련된 이면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유로 소녀상 철거 문제를 언급했는지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해주셨는데요. 한국의 주요 성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씨, 이씨, 박씨를 합친 성씨 비율이 한국 전체 44.6%입니다.
네.
이 성씨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김 씨, 이 씨, 박 씨가 한국의 대표 성씨이고 10대 성씨에는 최 씨, 정 씨, 강 씨, 조 씨, 윤 씨, 장 씨, 임 씨가 있다. 이 정도만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성씨는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어느 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2000년 이후에 15년 만에 다시 나온 통계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성씨가요, 모두 5,582개였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김씨 성을 가진 한국민은 전체 21.5%로 국민 5명 중에 1명이 김씨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씨는 14.7%, 박씨가 8.4%, 최씨와 정씨는 4%대, 뭐 나머지 10대 성씨는 한 2%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씨 종류가 5,500개인데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20%다. 뭐 사실 미국에서도 그 한국의 그 써넴 이른바 김이라 네. 많다라는 건 뭐 알 정도니까요. 김씨 인구가 정말 많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김씨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5명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영어로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면 5명 중에 한 명이
그렇죠.
다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무려 1069만 명이 김씨입니다. 한국민의 전체 그 인구의 절반의 그 성씨를 보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각 성씨의 본관별 조사를 했는데
네.
성씨의 본관이 모두 858개이고요. 이 한국의 대표 성씨인 김씨성 중에서 김해를 본관으로 둔 김해 김씨가 무려 446만 명이었습니다.
예.
전체 그 5,500여 개의 성씨 가운데 이 한자로 쓸 수 있는 성씨는 1,500여 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네.
전부 다 귀하다고 할까요? 희귀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국적으로 바꾼 비화 외국인들의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성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모르고 있었네요. 어떤 성씨들이 그런 건가요?
하질린 씨가 있습니다. 쓰른 씨가 있고요.
예.
투홍, 호이 이런 그 집안의 이름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원래 국적에 갖고 있었던 성을 한글로 옮겨서 만든 성씨가 이런 보통 이런 이름이 돼 있고요.
예.
태씨인데 태국 태씨가 있습니다. 대마도 윤 씨도 호적에 올라 있고요.
네.
한국의 그 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던 그 이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예.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이 씨의 시조가 됐고요.
아하.
부산 사투리를 부산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이 미국인 그 있는데 이 사람이 영도에 산다고 해서 영도하 씨라는 이름의 그 시조가 된 겁니다.
예.
이런 성씨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성씨와 본관을 새로 만들어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는데
네.
뭐 한자형 희귀 성씨인 누, 뇌, 즙씨, 홍씨, 젖씨, 십씨, 돈씨 등 여러 성씨들이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두타, 호이, 타블로, 하질린, 타피오나 이런 새로운 성씨가 지금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 사회 변화하는 사회 구성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은 대통령 추석 선물 이야기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을 각계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청와대에서는 한국의 각계 주요 인사, 국가 유공자, 또 소녀, 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까지 한 9천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가 국회의원이 된 한 정치인이 자신은 올해 대통령의 선물을 못 받았다며 이 사회적 관계 소통망에 소식을 올리면서
예.
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거꾸로 화제가 됐습니다.
왜 못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대통령의 이 추석 선물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각 지역의 명산물, 특산물이 있습니다. 장흥의 육포, 여주의 햅쌀, 경산 대추가 들어있었는데요.
예.
이 보통 대통령의 명절 선물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이 선택돼서 구성이 됩니다. 지난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이런 곡식들 다섯 가지 농산물이 있었는데요.
예.
그 올해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선물 규모가 지난해보다 조금 그 가격 면에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의 추석 선물 가격 55달러에서 60달러 선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당연히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명절 선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추석 선물은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그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교직이라든지 교수, 공직자, 언론인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뭐 내년 추석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내년
네.
설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내년부터 대통령의 이 명절 선물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영란법에서 그 기준으로 하는 이 공직자들의 선물 가격 5만 원, 미화로 45달러 정도입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B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이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지구촌 소식, 아메리카 나우, 또 뉴스 따라잡기 준비됐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